예, 다시 한번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웬지 3부 예배 여러분 성경 봉독하시는데 목소리에 힘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불어넣어주시는 새 힘, 새 활력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게 성도예요. 그래서 이 성도로 사는 맛을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이 목회자로서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유월절과 관련된 이야기를 살펴볼 거예요. 다음 주까지 아마 저희가 이 본문을 살펴보게 될 텐데 유월절은 뭐 구약에 있는 절기 중에 하나지 이게 이름도 어려워요. 유월절. 저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할 때 유월이 뭐야? 막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 월자가 우리가 담을 넘는다 할 때 뭐라 그러죠? 월담한다 그러잖아요. 그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나간다 혹은 이렇게 뛰어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 온 땅에 내리시는 장자의 죽음 재앙이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넘어섰다, 넘어갔다, 혹은 그걸 지나갔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유월절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에서는 거의 척추와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 민족의 스토리에서 유월절을 빼고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는요, 이게 구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 그 이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우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유월절이 예수님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된 줄로 아셨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유월절 날, 그날 돌아가십니다. 그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 그냥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실제 유월절 그 날에 돌아가세요. 그래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아예 더 분명하게 결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라는 거죠? 유월절 양이시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시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어떤 신학적 의미들, 믿음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내용을 조금 꼼꼼히 여러분들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근데 그 중에 아홉 가지의 재앙은 다 내렸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 유월절에 관한 규례를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주세요. 너희가 내가 마지막에 열 번째 재앙을 내리는 날이 이제 곧 올 텐데 그때 너희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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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를 해라. 그래서 그 죽음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도록 그것을 너희가 잘 그 조치를 갖추도록 해라.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펼치시는 게 오늘 12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제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모세와 아론 열 번째 재앙을 앞두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 다음 절은 여러분 2절인데요. 읽어 보실까요? 시작. 예,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달을 유월절이 있을 이 달을 열 번째 재앙이 임할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럼 몇 월로 삼으라는 거죠? 1월로 만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1월이야. 지금부터 새해 첫 달이야. 너희가 그렇게 생각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주문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유월절 사건, 열 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원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전과 구원 후가 달라지니 너희가 이 달, 유월절을 지키는 이 달을 새해의 첫 달로 그렇게 너희가 삼도록 해라. 그래서 이게 1월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이것을 우리식 태양력이라고 하죠. 1월부터 12월까지 저희가 지금 달력에 적혀있는 그 태양력으로 하면 딱 지금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월은요.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걸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딱 요 시기예요. 요 시기에 이제 새해가 시작될, 새해 첫 달이 시작될 즈음에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이 달이 첫 달이 되게 해라. 지금부터 날짜 세라.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월절을 기준으로 열 번째 재앙이 임하는 그때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고 이집트 땅을 떠나게 되고 또 이제 해방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게 첫 달이다. 이제 시작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월화, 수목, 금토일 변함없이 하루도 예외 없이 고된 노역의 현장으로 내몰리게 되었어요. 자, 그런 형편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간다고 생각했을 때 시간에 대한 관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영적으로 좀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여기 이제 모태신앙인들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저처럼 인생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전에 살아갔던 시간시간들이 마치 잿빛처럼 느껴지고 하루하루의 시간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졌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외 없이 이 말씀에 딱 붙어 계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첫날을 살아가게 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저도 예수 믿기 전에 김영윤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김영윤은 판이하게 달라요. 저는 지금의 제가 좋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네,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 중에 물론 모태신앙인들은 그날이 그날 같아요. 사실은 그게 막 어느 날 막 임팩트 있게 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만났던 대부분의 모태신앙은 상당히 좀 평탄한 길을 걸으면서 신앙생활 하세요. 근데 인생에 여러 가지 구비구비 우여곡절이 많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흔들리고 방황하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찐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속에 갈무리하게 된 그 사람은 판이하게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게 새해의 첫 달 첫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규례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면서 이 달이 너희의 첫 달이 되게 해라. 그래서 실제로 1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1월이고요. 유월절은 1월 14일이에요. 1월 14일. 자, 왜 그런가 살펴볼게요. 3장 말씀,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제 이러이러한 이야기 꼭 전하도록 해라. 이달 열흘에 1월 10일입니다. 1월 10일에 너희 각자가 자 무엇을 취할지니 어린 양을 취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자, 1월 10일에 어린 양을 잡아라. 그래서 각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자, 그다음 절 여러분 한번 읽어 보세요. 시작. 예, 놀랍게도 이 어린 양을 이제 가정의 가족의 숫자에 맞게 선택하도록 해라. 근데 앞으로 한번 넘겨주시면 여기 이런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너희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1인 1닭이라는 말 아십니까? 치킨 시킬 때 한 사람당 하나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집은 점점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 왜 닭다리는 두 개인 거예요? 아들은 셋인데. 그래서 이들이 싸워가지고 이제 최소한 두 마리는 시켜야 그래서 이제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놈이 아이고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다리 두 개 먹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됩니다. 여기도 보면 뭐 마치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했으니까 사람 숫자대로 한 마리씩 취하라냐 그게 아니고 당시의 가족이 대략 8명에서 10명으로 구성되었대요. 그래서 그 정도면 어린 양 한 마리 잡으면 다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너희가 어린 양을 가족의 숫자를 고려해서 한 마리를 잡되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만약에 그 정도 숫자가 안 되는 가정이 있을 수 있지 않냐 그러면은 각자 잡지 말고 한 두 집 정도 혹은 세 집 정도 묶어서 어린 양 하나를 잡아서 먹도록 해라. 이 먹는 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도 말씀드릴게요. 여튼 이 어린 양을 잡을 것을 말씀드려요.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이게 양고기가 남을까 봐 그러시는구나. 하나님은 이처럼 음식물 쓰레기를 싫어하시는구나. 이제 어떤 분은 또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어떤 형편에 따라서 어린 양을 잡으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근데 5절에 보면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너희 어린 양은 자 흠 없고 1년 된 자 무엇으로 하되 수컷으로 하되 양을 잡을 때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해라. 요 표현은 여러분 한번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양도 되지만 염소도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그다음 절 이달 자 열 나흘 날까지 이게 표현이 어려운데 며칠이라는 뜻이죠? 14일이에요. 아까 양을 며칠에 잡으라 그랬죠? 10일에 잡으라 그러셨고 10일에 잡아서 좀 며칠 묵혀뒀다가 14일에 잡으라는 거. 이 14일이 1월 14일이 유월절입니다. 양은 미리 10일에 잡아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14일 해질 때에 회중이 그 양을 잡으라 이렇게 성경이 얘기해요. 잠깐 띄워주십시오.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이 놀랍게도 유월절이었어요. 근데 유월절 양을 14일에 지금 잡아 죽이기는 하는데 원래 며칠에 잡으라고요? 10일에 잡으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1월 10일은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 1월 10일은 어떤 날이냐? 예수님이 잡혀 죽으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때가 찼다 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쳤지만 예수님은 자기에게 당면한 운명을 알고 계셨죠. 이제 나는 아버지의 보내심을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 나를 믿는 또 나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모든 영혼들의 죄짐을 해결하기 위해 나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그것을 익히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입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보면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는 말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 당시의 문헌을 살펴보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뭐 아무거나 택해도 된다 이 뜻이 아니라 양이 더 비쌌습니다. 염소가 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양을 드릴 만한 양을 잡을 만한 형편이 되는 가정은 양을 취해라. 근데 그것보다 조금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우면 염소를 취해도 괜찮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저희 오늘 이제 대표 기도하셨던 김영세 집사님께서 용인 곤충 테마파크라는 데를 운영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전문가인데 저한테 이제 2부 예배 끝나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나 건네시는데 요즘에 우리나라의 염소 값이 엄청 비싸답니다. 한 마리가 100만 원이 넘는데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개고기를 먹을 수 없게 되면서 염소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늘어가지고 염소가 지금은 엄청 비싸졌대요. 예,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근데 저한테 이제 그렇게 요즘 한국에서는 염소가 금값이라고 이렇게 일러주시더라고요. 근데 여튼 당시에는 양이 더 비쌌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여기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알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목양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형편이 어려우실 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질 드리시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거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레위기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의 형편이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제사 제도를 정비하는 이야기인데요. 잘못을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양을 잡아가면 제사장이 안수를 합니다. 그럼 죄가 전가가 되고 어린 양이 대신해서 죽어요. 양이 죽는데 어린 양을 바치는 데까지 힘이 미치지 못할 때가 있다. 누가? 성도들이. 그러면 이렇게 해라. 그가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도 된다. 산비둘기는 야생에서 잡는 걸 이야기하고요. 집비둘기도 아까우니까 그냥 새끼 두 마리를 가져가도 된다. 하나님이 그걸 헤아려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가면 비슷한 이야기가 좀 더 확대돼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네, 어떤 성도의 형편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의 형편이 산비둘기 두 마리, 집비둘기 두 마리도 버거울 때가 있을 거다. 그러면 그때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이건 도량형인데요. 10분의 1 에바라는 것은요, 우리로 말하면 한 뎃박을 이야기합니다. 가루의 단위예요. 한 뎃박. 저 어릴 때 그 쌀가게가 있었거든요. 그럼 뎃박으로 쌀도 팔고 그랬었어요. 봉지에 담아서. 딱 그 정도 가루를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려도 괜찮다. 양을 드릴 형편이 못 되거든 비둘기를 드리고 그것도 안 되거든 가루를 가져와도 괜찮다. 하나님이 그렇게 배려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섬세함이 이런 거에 드러납니다. 양을 잡을 형편이 못 되냐 그러면 염소도 괜찮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좀 표현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어린 양은 자 무엇이 없고 흠이 없고 자 몇 년 된? 1년 된 수컷으로 하라고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지칭을 해주셨어요. 자, 흠없고, 그러니까 온전하다는 뜻이겠고, 한 1년 정도 된 수컷으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제 우리 여성 동무들은 이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럼 암컷은 안 되는 거냐? 왜 꼭 수컷이라고 지칭을 하시냐? 근데 이거는 이제 문화적인 맥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시든 기뻐하시지 않든, 이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가정의 대표는 누구였냐면 남성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아까 1부터 여쭤봤거든요. 요즘 우리 각가정의 대표는 누구시죠? 그랬더니 이쪽에 있는 어떤 남자 집사님이, 아이고, 아내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집도 제가 이렇게 아들한테 물어요. 막내한테 물어봅니다. 막내야, 지혁아, 우리 집에서 1등이 누구야? 그럼 엄마지, 그래요. 2등은 누구야? 큰형, 그래요. 그러면 저는 왜 제 얘기가 안 나오나 이렇게 궁금해하죠. 3등은 누구야? 그러면 둘째 형하고 자기래요. 네. 다이다이 먹겠다는 거죠. 그럼 아빠는 뭐야? 아빠는 4등이고 졸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집 이상한 집 아닙니다. 저희 집에 거의 대부분의 사소한 결정은 아내가 다 해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결정은 아빠가 한다는 걸 애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가정의 실권은 그래도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 사모님이요? 네, 대부분의 이제 여성분들께서 갖고 계시죠. 근데 이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 당시에 문화적 맥락이 있다는 거예요. 수컷은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첫 번째 복음을 이야기해 주신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한번 띄워 주실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 보십시오. 자, 시작. 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인류가 타락한 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하나님께서 너로, 너라는 건요, 사단의 권세, 예, 인간을 꾀었던 뱀을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권세에게 이야기하는 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 사단의 세력의 모든 후손도 자 누구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래요?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남자를 통하지 않고 여성 홀로 아이를 낳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거다.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성령의 잉태하심을 따라 세상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이렇게 성경이 일찍이 예언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사단의 모든 권세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사단의 권세는 그의 발꿈치,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의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창세기 초반부에 감춰두셨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많은 분들이 원시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후손이라는 말이 정확히 남성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 명사도 아니고 중성 명사도 아니고 정확히 남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대표로 오신다는 거죠. 여자의 후손 남성으로서 인류의 대표로 오신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종합하고 해석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한번 띄워 주실까요? 여러분 천천히 한번 읽어 보세요. 시작.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원죄는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죽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죽음이라는 운명을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그런데 또 한 분이 오신다는 거죠. 인류의 대표로서, 여자의 후손으로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을 뜻합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의 대표이신 그분을 통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그림입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 안에도 감춰 있다는 거죠. 흠없는 1년 된 수컷으로 어린 양을 꼭 잡도록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을 잡아서 그럼 뭘 어떻게 하냐? 7절에 나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그 피를 잡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양을 유월절 그날에 죽여서 그 피를 발라라. 이미지 한번 띄워 주실까요? 이렇게 됩니다. 사파 중에 제가 하나를 고른 거예요.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위쪽을 임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의 아래쪽은 여러분 뭐라고 하죠? 문지방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어르신들이 맨날 문지방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밟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다는 모르겠지만 또 문지방은 밟지 마라. 실제로 요 어린 양의 피도 문지방에는 칠하지 않고요. 좌우 문설주와 임방 위쪽에 칠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예, 내려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약간 상상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다는, 발라져 있는 그 현관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왼쪽, 오른쪽에 피가 발라져 있고요. 위쪽에도 피가 발라져 있어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장면을 상상하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누가 마음속에서 떠오릅니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왜 그래요?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서도 뚝뚝뚝 피가 흐르셨습니다. 그리고 왼손과 오른손, 양손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거기서도 콸콸콸 피가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렇게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는 요 그림을 통해 일찍이 예견해 주고 계신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에게는, 그 가정에는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제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내가 그 밤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열 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을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 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에게는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시작. 하나님께서 친절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잊지 말고 여호와의 절기, 유월절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왜냐하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점이기 때문이에요. 그가 구원받고 그들이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되는 그 결정적인 날이 바로 이 날이어서 이 날을 기념해달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신신당부하시는 거죠. 근데 이 기념한다라는 표현을 예수님도 쓰셨습니다. 언제 쓰셨죠?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이 떡을 먹으라, 이 잔을 받으라, 마시라 하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정기적으로 행하여 나를 기념해다오, 나를 기억해다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앞절 한 번만 띄워주실까요? 제가 색을 좀 칠해드렸었는데요.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어린 양의 피죠,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그게 표적이 될 거다. 이게 너희를 위해서 지금 내가 하라고 하는 거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게 유월이에요. 패스오버입니다. 너희를 그냥 스쳐 넘어갈 거다.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 그래서 그 피를 바르면 이게 일종의 사인이 되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입니다. 그래서 좀 넘어가 주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라 더 결정적인 뜻을 갖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미 누군가 죽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이미 죽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어디 말씀을 보냐면 11장 28절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사실 피를 바르라가 아니라 나중에 보면 우슬초로 피를 툭툭툭 뿌리면서 바르게 되어 있어요. 문 설주와 임방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땅의 모든 장자는 다 죽는데, 그래서 장자를 멸하는 그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건드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피 뿌리는 유월절 예식을 제정하셨다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런 칭호가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4장 22절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네, 놀랍게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장자래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장자다. 그래서 그 장자가 죽음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대신 죽는 그 의식을 거행하도록 하라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아, 그럼 그게 우리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는 장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장자예요. 자, 야고보서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것 중에서 우리로, 자, 무엇이 되게 하셨다고요? 첫 열매예요. 저와 여러분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첫 열매라는 거예요. 장자라는 겁니다.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장자는 유산을 상속합니다. 권한을 상속해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장자, 그 모든 상속권을 가진 맏아들들이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장자들을 위해서 누굴 주신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유월절과 관계된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으고 모아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웅장한 찬양의 시로 우리의 어떠함을 또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고백했는데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제가 읽어갈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무엇이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장자들이라는 거죠.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자녀들이라는 거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귀중한 존재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은혜의 핵심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강조해서 드렸던 말씀인데요.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판이하게 다릅니다. 기독교는 타력 종교예요. 자력 종교가 아닙니다.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날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닥쳐오는 것을 막을 방도가 없었어요. 근데 무엇으로? 어린 양의 희생으로, 어린 양의 죽음으로,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극복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죄의 문제, 그로 인한 고통과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걸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유월절에 정확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서 그분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우리를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 그게 바로 성경의 매우 매우 중요한 증언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의 얼굴이 여전히 별 변동이 없어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왜 이해하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삶의 문제가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고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뭐 목사니까 맨날 은혜롭고 할렐루야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 지금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너무 행복한데 제 삶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이름 부르며 삽시다. 예수 이름 부르며 그분의 공로 의지하며 그분의 그 아름다우심과 이 하나님이 신구약을 아울러서 펼쳐 보이시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드라마 위에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딱 올려놓읍시다. 그때 우리의 삶에 기이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제가 보장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있는 문제가 작아지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에요. 예수가 커지는 만큼, 그리스도가 커지는 만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그분의 모든 은혜가 커지는 만큼 우리를 둘러싼 문제가 작아지는 결과 여러분이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넉넉한 평강이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의 삶에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예수 그분을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분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피 뿌려 우리를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해라. 모든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그럴 때 로마서 8장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어낼 수 없을 것이다. 그 은혜를 너희가 맛보게 될 거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게 된다.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 붙들고 예수 이름 고백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일이 반드시 반드시 펼쳐지게 될 거예요. 한 대목만 더 살펴볼 텐데요. 유월절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계명들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들로 채워져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럼 딱 다름이 아니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 딱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오늘 12장 21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요.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여기 이제 피 뿌림이 이렇게 뿌려서 바르라는 거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마라. 절대로 나가지 말라. 당부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다음 시작.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장로들에게 전파되고 장로들은 이제 가가호 모든 집에게 이 내용을 전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남아있어요. 이 말씀대로 할지 말지, 이것을 믿고 따를지 그렇지 않을지. 그래서 양을 잡고 그 양을 정해진 날에 죽여서 그 피를 바른 집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뭐 그런 일이 있어. 아홉 개에 이어지는 재앙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집은 하지 않았겠죠. 그럼 그 집에는 죽음이 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건 하나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중요합니다. 믿음은 수단이지 근거가 아닙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수단일 뿐이지 근거는 아니에요. 근거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수단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할 때 이 글씨 크기 폰트를 다르게 해야 돼요. 예수는 이만하게 써야 돼요. 한 200포인트. 믿음은 10포인트예요. 근데 이걸 똑같이 보면 안 돼요. 근데 한국 기독교에 조금 제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나의 믿음의 크기를 앞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은 수단일 뿐이에요. 예수 믿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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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면 점점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죄인 중에 나는 괴수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이만큼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밖에 자랑할 수 없는데 예수 믿고 믿음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자기를 앞세우는 우를 우리 한국교회가 범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서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들 예수가 커지고 우리의 믿음은 그저 겸손히 작아지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그 모든 구원의 약속에 근거해서 내가 이만큼 사람다운 사람으로 이 생을 살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게 됐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크기를 보지 않으십니다. 작은 믿음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그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치유와 회복과 생명을 주십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의 그 이야기가 한 번 더 반복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갖 투정을 쏟아내요. 그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데 심판을 하시는데 불뱀을 풀어놓으세요. 우리의 삶에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광야에서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이제 와서 이제 아파하는 거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자 그 다음 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네, 하나님이 직접 내신 계책이 뭐냐면, 방책이 뭐냐면 불뱀을 하나 만들어라 모세야. 그리고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라. 물린 자들에게 이야기해라. 그거 쳐다봐라. 쳐다보면 살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어떻게 됐다고요? 살았다.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노뱀에 달려있는 장대에 달려있는 노뱀을 쳐다본 자는 살았고 모세 이야기를 듣고서도 바라보지 않은 자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큰 믿, 근데 이걸 볼 때마다 아 내가 무조건 나을 거야 하고 쳐다본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작은 믿음이더라도 우리가 눈을 들어 노뱀을 바라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를 거론하시지 않습니다.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이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큰 믿음 가졌던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하나님은 그것 보지 않. 그래서 기독교는 자력 종교가 아닌 거예요. 오로지 은혜로 타력 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종교.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마지막으로 보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모세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예수님 당신도 십자가에 매달려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는 그를 무엇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믿는 자마다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 절 여러분 시작. 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 다음 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임한 구원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완벽한 믿음을 갖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장대에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치유, 어떤 회복,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부어질지 정말로 우리는 알 수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맛을 보게 하십니다. 더더욱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가도록 만들어 가시겠다. 하나님의 의지가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자주 암송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고 자기를 구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완벽한 믿음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 불러보십시오. 하나님께 외쳐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빼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책임져 주실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면서 하루하루 순례의 걸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세 문장으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유월절이 어떤 의미인가? 1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두 번째 시작. 네, 세 번째 시작. 네, 이 모든 말씀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신구약 성경을 아울러 유월절과 관계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원 스토리를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어떻게 그 구원의 크기와 넓이를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고 생명과 함께 풍성함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하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난관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보다 위대하게 압도적으로 크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께서 예수를 부르고 예수를 바라볼 때 기이한 일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와 가정에 귀한 청년들의 인생에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하나님을 빼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 넘쳐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힘겹게 살아갈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예수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이름 부를 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주어지는 또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리고 위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하고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정죄함 없네. 난 주님의 보혈 안에.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감사와 소망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믿고 예수를 신뢰하며 걸어가기 원합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할 때 내 인생에 어떤 회복과 어떤 구원과 어떤 소성과 어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빼고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 나와 우리 가정의 삶에, 우리 자녀들과 귀한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예수 안에서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덮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의 자비를 이 귀한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부름에 다시 한번 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보혈의 공로 의지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 상황, 현안, 기도 제목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놀라운 구원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주시는 자유, 회복, 소성, 치유, 온전케 함의 역사가 우리 귀한 성도와 가정 가운데, 이들이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귀한 자녀들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귀한 청년들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옵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 다시 한번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첫열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끝에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주시는 그 은혜의 놀라우심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에,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의 생업의 연장에, 특별히 경제적인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에, 이들의 내면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을 빼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관들이 채워지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더욱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사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시며 신실하시고 놀라우신 아름다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와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안에 붙들어주시는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한 분 한 분 성도들의 삶에, 이들의 치열한 생업의 현장, 가정 위에, 이들이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 위에, 귀한 자녀들 청년들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